이 저녁 시간에 또 반갑습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수요일에도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비가 와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성실하게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사야서 4장 그 불기둥과 이제 그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했었는데 그 끝부분 예 일단 그 부분까지는 했고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연관해서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이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금 천년왕국 때에 재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을 내는 반석도 유사하게 그렇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47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엘서 3장 18절도 그래요.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한 곳에서 나왔지만 이제 분기가 돼서 한 흐름은 앞바다로 가고 다른 흐름은 뒷바다로 가는데 그게 이제 사해로 가는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로 가는 줄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강물로 되어서 흘러가면서 물고기들이 넘치고 또 사해가 살아나고 사해가 원래 죽은 바다잖아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곳은 없어서 근데 아마도 그때가 되면 이제 나가는 쪽도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이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 지형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둑에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이제 쭉 늘어서는데 그 잎사귀가 약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강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네 줄기로 분화되는 것처럼 분기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에서의 성전에서 나온 물도 이제 두 줄기로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희한하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대로 같이 그 물 내는 바위가 따라다녔다는 것인지. 문자적으로 볼 때의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가는 곳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니까 마치 그 따라다닌 것처럼 보였다는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좀 분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할 물을 그 바위에서 냈던 것은 그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바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됐을 때에도 이 성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성전 그 성전에서 이제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그 샘이 솟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는 마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그것들 중에서 여러 개가 재현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 또 레위 제사장 체계가 다시 복원됩니다. 짐승 희생 제사 복원되죠. 안식일 복원됩니다. 월삭 복원된다 그랬고 명절들 중에서는 일곱 개가 아니라 유월절과 장막절 요두 명절이 복원된다 그랬습니다. 또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돼요. 그다음에 불과 구름 기둥이 지금 재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치 그 물에서 물을 내던 그 반석과 유사한 그것이 이제 재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4장 5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시온의 지폐들 위해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그 이제 요 뒷구절입니다.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이렇게 이제 읽을 때는 이 방벽이 뭔지에 대해서 풍성한 것들을 좀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사전 또 여러 다른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들 교사들이 미리 공부해 놓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은 것인데 여기 보면 이 방벽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후파입니다. 후파. 후파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게 떠오르셨어요? 예, 후파 하면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인의 그 결혼식에서 이렇게 네 개의 기둥에다가 이렇게 걸쳐놓는 그 천막, 그걸 후파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분명히 이거 한두 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캐노피처럼 생긴 그 이제 기둥 네 개에다가 이렇게 네 개로 지지되는 그 천, 이렇게 된 거.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유대인 결혼 장면을 그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예. 그냥 그 모기장을 떠올리셔도 될것 같은데 침대 위에 세워놓는 그 모기장, 그 양, 네 구퉁이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거기 이렇게 이제 걸쳐놓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게 후파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이제 그 후파 안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양을 가만히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거의 회복되는 그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방벽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양이잖아요. 그 방벽이 후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식장의 그 캐노피 같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묘사하시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다. 남편이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이제 뭐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로 불리시는 이 관계에 이 혼인의 어떤 언약, 이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제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후파 아래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 2장 5절에는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는 저도 확신은 없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이 사방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불성벽이 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후파의 모습과 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개의 기둥에서 그 천막으로 이렇게 쳐져서 보호되는 그 모습이나 지금 사방에서 불기둥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이나 비슷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6절에 보니까 또 장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장막이 있게 된다. 장막이 있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계속해서 이미지가 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다 비슷해요. 후파, 장막, 사방의 불성벽 이런 것입니다. 아,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피난처, 은식처, 은신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 피난처가 이게 이제 레퓨지예요. 레퓨지.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구약 시대에 도피 도시가 생각나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 이미지들 또 모티브들 이런 것들이 다 맨 마지막에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천년왕국이라 그랬는데 천년왕국에도 폭풍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은 그 거의 에덴동산 비슷하게 회복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명이 천년까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죽음은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지키러 이제 오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않는 이제 그런 지역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완전하지는 않은 환경이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그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 이것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일관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죄 있는 상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불을 통과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이제 보호하신다. 이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에는 우리가 이제 몇 번 언급했던 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심으시는 포도원으로 이제 비유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여섯 가지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된 일이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히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가꾸신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이단들이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것으로부터 이제 현혹되지 않는 이제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 이것이 전부 이제 교회와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주신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이스라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비유하시거든요.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이렇게 말씀할 때 이런 어떤 그 이 구약적 이 교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이 신약이니까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이걸 그냥 즉각적으로 교회에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물리적인 그 이스라엘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전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이렇게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원,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내기를 기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1차적으로는 물론 이스라엘에 교리적으로 적용하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 좋은 포도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 구원해 줬으니까 막 살아라 그게 아니라 좋은 포도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들포도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들포도는 이제 그 wild grap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생포도, 들포도, 야생포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들포도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장에서만 딱 두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론 유사한 표현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면 어쩐 까닭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방 포도나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32장 32절부터도 보면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런 표현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개 포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사야서에서만 두번 나오는 이 들포도 이건 뭐냐면 문자적 의미로는 이게 이제 악취가 나는 열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악취가 나는 열매 또 이제 썩은 포도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들에서 자랐으면 경작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자라겠죠. 길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 와일드하다, 와일드에서 들에서 자랐다 이 얘기는 이 훈육이 없는 거예요. 훈육되지 않은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서 이렇게 심으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좋은 포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들포도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들포도가 어떤 거라고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여기저기 따먹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좋은 그런 모양으로 있어야 이게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지와 뭐 흙이 막 묻어 있고 여기저기 뜯겨 있고 그래서 그 따야 될때 제때 안 따줘가지고 막 흐드러진 문드러져 있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건 굉장히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형은 포도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 안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부패하고 이 상품 가치가 없고 이제 그러한 포도 이게 이제 들포도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겠다. 황폐하게 하시겠다.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이것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들포도처럼 자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면서 들포도처럼 자라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한 그런 어떤 울타리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겠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고통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8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모습 그게 이제 여섯 가지로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섯 번에 걸쳐서 이제 화를 선언하십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화를 선언하신다. 하박국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박국서에는 2장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걸쳐서 여섯 번에 걸쳐서 화 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화를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지금 이사야서, 그다음에 하박국서, 그다음에 신약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렇죠? 그 일곱 번에 걸쳐서 신약은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가 23장인가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일곱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문맥과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인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화에 대해서는 일곱 번 선언하시는데, 복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몇번 선언하시죠? 몇 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팔복, 여덟 번에 걸쳐서 복을 또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사람에게 화를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것보다 복을 이렇게 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또 그것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만군의 주께서 뇌기에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고 1호멜의 씨가 1에바를 내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 읽으면 사실 피부에 잘안 다가오시죠, 이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한다. 뭐가 잘못됐지? 아니, 우리 지금 사는 게, 도시에서 사는 게 지금 딱요 모양 아닌가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거의 빈 곳이 없이 막 붙어 있고, 아파트는 뭐 더한 거고, 그 뭐가 잘못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문화권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부자들이 그 집과 토지를 삼키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구히 팔수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이 지역을 분배해 주셨고, 그 지파들 중에서 속한 사람들에게도 각 부분의 땅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이렇게 자손 대대로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은 그걸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히 불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건 뭐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다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땅을 한 사람이 다 독식하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영구적으로 이게 독점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극도의 탐욕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부를 누리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의 생계 기반을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자들의 토지에 대한 집착과 어떤 강탈,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가지려고 더 가질 수 있을지를 그렇게 이제 고민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본가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특별히 이제 뭐 유대 자본가들 우리 유대 자본가들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참조해 볼수 있는 말씀이 미가서 2장 2절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모스 8장 4절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 보니까 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그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또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참으로 밀짓기를 팔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며 책망하시잖아요. 저울을 속이고 인신매매하고 노예 사람을 노예화하고 또 섞어파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에다가 나쁜 거 이렇게 섞어파는 거.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그 딸기 팩 하나 사면 맨 윗줄은 굉장히 크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한 줄 딱 걷어내면 어떻습니까? 예, 고구마 한 박스 사도 그렇잖아요. 밑에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소유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성취욕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사람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욕심이 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욕심이 될 때 예, 탐욕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질 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헐값에 사는 것입니다. 헐값에.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늘려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고 1호메레시가 1에바를 내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이런 상황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집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짓고 그걸 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데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황폐하게 하시겠다. 또 여기 보면 밭의 생산성이 이게 이제 여기 호멜과 에바를 얘기했는데 이게 10분의 1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앗 10개를 심었는데 거두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흥황,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복 개념은 그런 거였어요. 신약은 다릅니다. 이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거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어떤 풍족함 여부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재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은 그랬습니다. 구약은. 근데 여기 보면은 밭의 생산성이 10분의 1로 떨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절만 좀 더 보시죠. 5장 11절, 12절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부자들의 토지 집착과 강탈에 대한 지적과 저주를 하신 것이고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함과 향락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이제 이 지적과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향락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예. 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해악성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도함이 있다. excess, 과도함이 있다. 과도하다는 건 뭐죠? 절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절제가 안 된다. 난잡한 거죠. 방탕한 거란 말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관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술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왈부왈부 하는데, 술을 옹호하면서, 술 마시는 걸 옹호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하시고, 여기 분명하게 지적하시기를, 술 취함과 향락, 여기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다.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오늘 하시죠. 자,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과 또 긴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려는 노력,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그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